제 187회 구조론 1인방송 시작합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인류의 위기가 그야말로 양차 세계대전 이후 6.25 전쟁 이후 초유의 위기가 닥쳐서 인류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사실 별것 아닌데 유럽이 갑자기 무너지는 바람에 인류의 수준 전체가 들통나버린 거예요. 한심한 일이죠. 첫 번째 곡지는 코로나 위기와 인류의 대응. 하여튼 유럽은 한국을 따라해야 되는데 왜 흉내를 안 내냐고, 무슨 통행금지야, 이동금지, 이건 전 국민을 인질로 잡아버리는 미친 행동인데, 특히 영국의 존슨 총리 같은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재미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위기를 막 부풀리고, 독일의 메르켈은 막 전 독일 시민이 다 걸리면 된다 그러고 막 개소를 하고 있는 거야.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러고 있어. 이탈리아가 잘못된 행동을 하니까 그걸 줄줄이 따라서 다 막 봉쇄라는 굉장히 무리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 아유, 내가 볼 때 이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의 차이예요. 서양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방법이 없는 거야. 한국이 또 말 안 듣고 있지만 너무 이 개판이다. 일본은 은폐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이에요. 제가 볼 때 반반에 반반. 이러다가 또 아베가 변덕을 부려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까지로 보면 선방하고 있어요. 일단 이제 사망자는 그냥 일반 폐렴으로 죽었다. 아예 사망 진단서를 끊지 말자. 여기서 의료 붕괴만 일어나지 않게 하면 일본은 성공인 거죠. 의료 붕괴라는 것은 사망자가 갑자기 너무 많이 병원에 몰려와서 병원이 마비되어 버리는 건데 아직 일본이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지금 홋카이도가 좀 많이 걸리고 있는데 한국보다 약하죠. 제가 미국의 경우를 딱 보니까 플로리다도 인구가 2천만이고 뉴욕도 인구가 2천만인데 한 8배 차이가 나요. 플로리다는 한 300 몇십 명, 뉴욕은 2,400 명. 그러니까 날씨에 따라서 한 7, 8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로리다는 지금 우리나라 5월달 날씨인데 5월달에도 이게 전파는 되겠지만 통제할 수 있는 날씨라는 거죠. 5월달 되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통제할 수 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 비상사태라도 선포해서 4월달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한 5명 이하로 떨어져야 안심하고 계약을 하지 초등학생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수백 명 한꺼번에 감염될 수 있으니까 이 그 안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대량 감염을 다 막아야 돼. 지금 뭐 대구 요양원 수십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서 터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구시장이 뭐 하는 거야. 이런 일은 충분히 예상했잖아요. 요양원에 신천지가 쫙 깔려있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인데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진중근 같은 사람도 신천지 편을 들어서 뭐 종교의 자유 어쩌고 하는 건데 범죄예요, 범죄. 지금 그런 얘기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종교의 자유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도 통행금지를 하고 있는데 종교가 뭐고 간에 지금 전염병에서 국가 안보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 국민이 병에 걸려버리면 전쟁 난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정신 못 차린 엘리트가 많아요. 하여튼 제가 볼 때 5월달이면 충분히 진정된다고 보고 4월이면 하루 확진자 숫자를 10명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봅니다. 3월 말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프로야구도 개막을 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거지. 이렇게 계속 복지부동사태로 멈춰있으면 안 되는 거죠. 유럽은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고 미국도 일부 주에는 통행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는데 제발 정신 좀 차리십니다. 제가 카타르의 경우를 유심히 봤어요. 카타르가 더운 나라인데 갑자기 하루에 확진자가 240명이 생긴 거예요. 248명인가 그렇게 확진자. 근데 지금까지 440명밖에 안 돼. 그 뭐냐면 그 전날 한 50명, 그 하루에 한 250명, 그 다음날 50명, 그 다음 0명, 다시 한 50명. 그게 딱 멈춰버렸어요. 왜냐면 이란에서 성지 순례자들이 카타르로 귀국을 하니까 한꺼번에 확 퍼졌는데 더운 지역은 전파가 돼도 조금 그러다가 만다. 그래서 5월 달에는 대량 감염이 일어나도 한 100명 선에서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카타르 지금 날씨가 우리나라 5월달 날씨인데 막을 수 있는 거예요. 5월달이 되면. 그러니까 전파가 되어도 수천 명, 수만 명만 안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날씨하고 전혀 관계없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날씨가 더워진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확 사라진 것도 아니고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충남대 서상희 교수팀이 코로나19 백신 항원을 생산했다 그러는데 이게 실제로는 1년 걸린다는 거예요. 와, 환장이에요, 환장이. 지금 테스트 한다 해도 뭐 환자를 28일 만에 두 번째 테스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언제 얘기를 할 거야, 환장을. 빨리 독성을 떨어뜨려서 그 대응하는데 사람을 대상으로 테스트 하는데 이 6주가 걸린다 그러고 또 뭐 미국, 외국에서 벌써 이미 사람을 상대로 임상 시험을 들어갔다는데 그래도 1년 걸린다는 거예요. 환장할 일이죠. 그래서 백신은 1년 기다려야 되고 치료제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근데 치료제가 나와도 이 신종플루 때 그 뭐죠? 타미플루 그만큼 확실한 약이 나와야 되는데 지켜봐야 되죠.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다음 곡지는 차라리 진중권을 공천해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하는 짓이 점점 가관이 돼서 초딩 공천을 하고 초딩 공천. 왜 이런 멍청한 공천을 하냐면 스스로 자기는 대한민국의 어떤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고 메인 요리가 아니라 양념이다. 그러므로 양념은 톡 쏘는 맛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와사비처럼 화끈한 공천을 하자. 그래서 와사비 공천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와사비를 뿌려버린 거지. 그래서 그야말로 고춧가루를 뿌리는 자기들이 야, 우리는 대한민국의 고춧가루가 되어야 돼. 그러면서 고춧가루를 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기를 양념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소금이 되어야 돼. 그러면 소금 뿌리고 이런 공천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그 양념이나 조연이 한 명 있으면 괜히 귀여운데 여러 명이 서면 봉숭아 학당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 아웃사이더를 한두 명 공천하는 건 괜찮아. 근데 그런 아웃사이더만 쭉 모아놓으면 수준이 다운돼서 개판 5분전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진보 세력의 정체가 이거였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기 때문에 특히 이 심상정 같은 진보 정당의 대표가 이렇게 경솔한 철상맞은 가벼운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이 진중권 같은 명망가를 공천해야 돼요. 그게 이 진보 정당의 존재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언뜻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엉망인 거. 옛날에 이석기 공천도 개판이었는데 언뜻 보면 얼굴도 예쁘고 막 말도 잘하고 잘하는 것 같지만 자기 생각은 하나도 없이 위에서 시킨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공천한 거야. 그냥 배우에서 조종하려고. 심상정 공천 딱 봐도 자기가 배우 조종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허우대는 멀쩡한데 머리는 텅텅 빈 사람을 공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시킨 대로만 하는 거죠. 근데 허우대는 멀쩡하기 때문에 또 방송은 잘 타는 거죠. 그게 이제 망하는 공식이다. 차라리 그 유명한 명망가를 이름 있는 사람을 공천하는 게 맞습니다. 정의당은. 하여튼 지금 민주당이 이 비례정당을 만들려고 있는데 더불어 시민당인가? 시민과 더불어인가? 뭐 하여튼 당을 만들고 있는데 뒷말이 많죠? 굉장히 시끄러워져요. 제가 이런 걸 우려했는데 네티즌은 차라리 이 그 열린민주당, 손혜원의 열린민주당을 지지할 거예요. 그 저쪽에서는 이 문파정당이다 해서 욕하겠지만 네티즌들은 사실은 그 민주당을 통제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문바라서 그런 게 아니고 민주당을 불신하고 민주당을 어떻게 직접 끌고 싶은 거예요. 그 권력 의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민주당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네티즌들이 우리 문바다 하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민주당에서 눈치를 볼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든 민주당의 뒤통수를 치자. 이게 네티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점잖고 허우대 멀쩡한 사람보다 좀 이 네티즌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지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불어 시민당인지 그거 안 찍을 것 같아요. 뭐 그 찍는 사람은 찍겠지만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10% 이상을 이대로 잘 손혜원이 공천을 잘한다고 치고 열린민주당이 접수하지 않을까, 표를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시민단체 사람들한테 그 전국구 앞순서를 다 줘버렸는데 앞번호를 다 줘버린 거예요. 그럼 그 시민단체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된 사람일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민주당의 정책을 따라올까? 아니라고, 100% 아니라 봐요. 저는 그 사람들 전부 정의당처럼 각계약진하고 이상한 짓할 거라고 봐요. 원래 사람들 그래요. 제가 이제 국회의원 만나본 사람이 한 1, 20명 되는데 그, 딱 보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사람이 없어. 그냥 봐도 갈 금번도로하고 흰돌로 가져다 놓고 어느 게 금번도로냐 해서 아 요게 금번도로 요 정도 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와 환장해서 환장해서. 초딩 봉숭아학당 그 수준으로 보면 돼요. 아예 그 뇌가 없어 뇌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를 움직일 수 있을까 보니까 보좌관들이 똑똑했어. 근데 보좌관 또 자기 일이나 잘하는 거지 정치적 판단을 못 해요. 실무 일이나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저는 이번에 더불어시민당이 공천하는 시민단체 사람들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확률은 거의 0이라고 봐요. 그 이유는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다 그, 이 사람도 아냐, 아, 저 사람도 아냐. 만나보는 사람만 다 아니더라고. 그러면 내가 보면 그 사람들을 공천했을 거 아냐. 그럼 그 사람들을 다 삽질하고 있죠. 뭐. 제가 볼때 진짜 인재는 100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므로 그 시민단체처럼 이상한 데서 굴러 들어온 사람보다는 차라리 정통 민주당의 풀뿌리를 키우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구당에서 오랫동안 그 털을 닦고 국민들과 악수를 한그 터줏대감들을 차라리 공천하기 나아. 그래서 지금처럼 낙하산 공천, 뭐 전략 공천, 저격수 공천, 표적 공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지구당 위원장을 공천하라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조폭이 다 먹어버려요. 이 지역 같은데 시골 같은 경우는 그 논두렁 깡패 한 10명만 있으면 다장하게요. 그런 민주주의는 개판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풀뿌리를 공천하면 조폭이 먹어버리고 지역 유지 토호 이런 사람들을 먹어버려요. 그리고 낙하산 공천하면 어떠냐? 국민들이 등 돌리고 팔짱 끼고 수준이 안 높아져요. 그나물에 그 밥이 되는 거예요. 뭐당 대표가 알아서 하겠지. 그러고 정당 활동 안 해. 정당이 망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당원들 중에 정당 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 누가 있냐? 해봤자 공천 안 해주는데. 정당 활동하면 지구당 위원장하고 안면을 터고 그러면 지구당에서 뭐 컵을 갖다 주고 물을 따르거나 뭐 그렇게 해도 뭔가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낙하산이 뚝 떨어지면 지금까지 노력한 게 날아가 버리는 거죠. 갑자기 막 이상한 데서 막 낙하산이 떨어져서 급배지 달아버리면 자기가 지구당 사무실에 뻔질나게 드나들어서 거기서 테이블이라도 닦고 물주자로도 갖다 나르고 커피라도 한 잔씩 돌리고 그게 다그 영으로 가버리는 거야. 무슨 짓이냐고. 그래서 제대로 민주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구당 위원장한테 힘을 줘야 되고 공천은 그냥 지구당 위원장이 하는 거야. 공천 필요 없어. 공천 그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 그냥 지구당 위원장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저 시골 촌동네는 조폭이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촌동네 사람들이 아, 우리 동네는 조폭이 먹어서 망하는구나. 우리가 투표를 잘못했구나. 이걸 깨달았어. 아, 우리도 투표 좀 제대로 하자고. 조폭 이제 찍어주지 말자. 지역 토호 유지 찍어주지 말자. 이렇게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게 가능한 게, 일본의 홋카이도의 어떤 아주 망한 도시에는 그 서른 살 먹은 사람이 시장돼서 엄청 발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본의 총리로 나온다 그러고. 미국에도 어떤 그 저번에 그 동성애, 누구였죠? 그 양반이. 게이 한명 있었잖아요. 대선 후보 나온 부티지진가? 그 사람도 그 시골 소도시에서 성공한 거예요. 그럼 시골 소도시는 조폭이 먹고 개판치다가 완전히 거들나면 사람들 생각이 바뀌어서 똑똑하고 젊은 사람을 찍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가 많이 만들어지면 뭐 무주 지난 장수도 괜찮고 청도, 월성 쪽을 뭐야 봉화, 청량 이쪽도 괜찮은 거예요. 그쪽에도 지금 개판이지만 제대로 된 사람이 나올 수가 있다. 시골에서 인재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낙하산 공천, 표적 공천, 저격수 공천, 물갈이 공천, 친박 공천, 뭐 비박 공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지금 낡은 관습이야. 독재야 독재. 민주주의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선관 위원장이라면 이 지구당 위원장이 아닌 사람이 공천되면 다 공천 무효시키고 다 의원직 급배지 떼버려야 돼. 도대체 뭘 근거로 자기가 대선 후보로, 총선 후보로 출마하는 거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전국구도 지금 보면 이쪽 땅이나 저쪽 땅이 다그 불법적으로 뭐 순번을 넣는다 그러고, 막 영입 인재를 공천한다 그러고, 이게 다 불법이에요. 이게 다 범죄라고.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를 제대로 해보자.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조론당을 하나 창당하려고. 4년 후를 대비해서 이번 총선은 물 건너갔고. 그래서 구조정당은 자유주의 정당인데 자한당이 말하는 그 자유주의가 아니고 제가 말하는 자유는 세 가지 자유. 하나는 진보주의 엘리트의 자유, 또 하나는 보수주의 힘의 자유, 돈의 힘이든 권력의 힘이든 힘의 자유, 세 번째 자유는 젊은이의 성장하는 자유. 이 세 가지는 다 일단 엘리트는 지식이 점점 늘어나고 부자는 돈이 점점 늘어나고 가부장도 식구가 점점 늘어나고 젊은이는 나이가 점점 늘어나고 뭔가 늘어나요. 그게 바로 자유라는 거죠. 자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점점 성장하면 그걸 반영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서 대학을 나왔으니까 더 똑똑해졌다. 그걸 반영해달라는 거죠. 난 똑똑한 사람이니까 대마초 피워도 돼. 뭐 이런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인데 왜 대마초 못 피우게 하는 거야. 띠란 사람이 못 피우는 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범죄자들 니들은 띠라니까 대마초 피우지 마. 근데 가수들은 똑똑하니까 피워도 돼. 이렇게 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노숙자당을 딱 만들어서 만약 우리 의견을 반영 안 해주면 오늘부터 노숙 안 해버리겠어. 이거 안 먹혀. 근데 거지당을 딱 만들어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자면 오늘부터 구글을 안 하겠다. 구글 파업. 이러면 쫄아서 와 그럼 제발 구글 해주세요. 그럴 사람이 없잖아. 이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 이 자유주의의 논리로 보면 노숙자당과 거지당은 불성립이야. 왜냐면 그 사람들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국어를 멈추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조선족당을 만들기 어려운 게 우리 말을 안 들어주면 중국으로 가버리겠어. 그럼 가 빨리 가라고 이런다고. 외국인들이 딱 모여서 우리 외국인 노동자의 지위를 상상시키지 않으면 본국으로 가버리겠어. 가 빨리 가라고. 이거 안 먹히잖아. 뭐가 먹히느냐 이거죠. 노동자들이 파워가 먹혀요. 학생들이 그 운동권 학생들이 데모에도 먹힌다고. 그 사람들은 권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부자들이 자본 파업을 해도 먹혀요.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들이 힘을 행사해서 국가를 흔들 정도가 되면 거기에 따라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세금 내는 사람들이 우리 요구를 안 들어주면 세금을 안 내겠다. 이게 삼부회의 출발이고 이게 민주주의 출발점이에요. 내가 세금을 내니까 말 안 들으면 나 세금 안 낼 거야. 여기서 민주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라고. 학생들은 정부가 우리 의견을 안 들어주면 공부를 안 해버리겠다. 노동자들은 우리 말을 안 들어주면 파업을 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힘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이 진정한 자유주의고 그것이 제가 주장하는 올바른 정치라는 거죠. 반대로 거지가 오늘부터 구걸 안 하겠다. 노숙자가 오늘부터 내가 집에 들어가서 자겠다. 외국인이 오늘부터 내 본국에 돌아가 버리겠다. 이건 안 먹힌다는 거죠. 그런 당은 성립 자체가 안 돼. 이걸 딱 비교해보면, 아, 정당의 본질이 뭐냐, 이게 나오는 거죠. 힘이 있는 자가 자기 힘을 쓰는 게, 그걸 반영시키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거죠. 힘이 없는 사람은 닥쳐야 돼요. 근데 그 힘이 이제 기득권의 힘이냐, 젊은의 힘이냐, 여기서 대결이 나는 거예요. 기득권의 힘만 강조하는 건 보수고, 젊은의 힘에 가산점을 주는 게 진보다. 그 차이죠. 네, 다음 곡지는 뉴욕 맨해튼의 흑인의 인종차별. 맨해튼의 어떤 흑인이 마스크가 썼다고 한인 여성을 구타했는데 왜 여성이 여성을 구타했을까? 한국 동양인 남자를 접해버리지.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약자인 흑인 여성이 외부인을 공개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거 보면 뭐 불만이 있어서 그런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사회의 반응을 보려고 사회에 대해서 이 목소청을 높이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동양을 때린 게 아니고 미국 사회를 때린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하필 동양을 때리냐. 그럼 백인을 때리다가 맞아 죽지. 백인을 못 때리니까 남자를 못 때리고 여자를 때린 거야. 또 지나가는 개를 맹견을 발로 차면 개한테 물리잖아요. 그래서 강아지를 발로 차는 거지. 약자를 공격하는 것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그 미국 흑인은 제가 볼 때 그 인종차별을 했지만 자기가 인종차별을 했다고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자기 안에 스트레스가 있고 사회에 대해서 발언을 한 거지 동양인을 공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인들이 아무리 개몽을 해봤자 이게 먹히지 않아요. 지식인들은 말로 잘 타일러서 설득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설득이 안 됩니다. 그럼 흑인을 설득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흑인 내부의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흑인이 흑인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되는데, 흑인 지도자가 미국 사회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냐, 두 번째 흑인 지도자가 흑인 그룹 안에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냐, 이 두 가지 문제 해결돼야 돼. 그 이건 무슨 말이냐면 TK 지역에서 제대로 된 인물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대표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TK에서 똑똑한 사람은 TK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표를 못 받아. 유시민이 TK 지역에서 찍어주세요 해도 안 찍어줘. 이게 구조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흑인이 제대로 하려면 흑인 그룹 안에서 흑인이 대표성을 가져야 돼. 근데 흑인들이 서로 무시하고 같은 흑인들이 이 그 니거 그러잖아요. 자기들끼리 니거 하고 막 욕한다고. 자기들끼리 스스로 막 경멸하는 거예요. 흑인들이 흑인의 대표성을 인정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인 문재인을 안 찍은 거예요. 유시민도 안 찍고. 저도 경상도 가면 아가리 닥치고 있어야지. 나대다가는 몰매 맞아. 경상도 사람, 경상도 사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김부겸이 그래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게 이제 망한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흑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돼. 하나는 흑인 지도자를 백인 사회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오바마죠. 또 하나는 흑인이 흑인을 인정해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런 식으로 여성이 여성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남성이 여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성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안 나오고 박근혜 같이 이상한 사람이 나오는 이유는 여성들이 여성을 안 찍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여성을 찍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여성의 당 홍보하는 거 보니까 뭐 애플 망빙 어떻고 개소리하고 있는데 아 환장하겠더라고. 그 사람이 이 책을 쓴 게 나는 내 파이만 챙길 뿐 뭐 사회에는 관심 없어 이런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의 당 대표가 이런 식으로 퇴행적인 행동을 하는데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냐고. 그리고 여성들이 그 사람을 찍는다 해도 남자들이 그 사람을 인정을 하겠냐고. 흑인에서 흑인이 스스로 지도자를 만들어낸 다필이면 뭐 조폭이고 말콤 엑스고 막 이렇게 테러를 한다 그러고 막 이러면 백인 사회가 인정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이 형성돼야 돼. 여성이 여성 지도자를 인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남성이 인정할 수 있는 여성 지도자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성의당이나 뭐 페미정당은 제가 봤을 때 삭수가 노랗다. 일단 대표성을 확보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흑인이 막 테러를 하고 막 백인하고 전쟁을 하자 이러면서 흑인 지도자가 되겠다 하면 성공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대결 구도로 가면 답이 없는 거죠. 예. 다음 곡기는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와 대구의 공통점. 아, 여러 가지로 비슷하더라고요. 누가 얘기해 줘서 알았는데 거기가 바로 이탈리아의 일베라는 거야. 극우 정당이 막 활동하고 있고 모직물 공업이 발달한 것도 대구와 흡사하고 해안선이 없는 내륙 지역인 것도 대구하고 똑같아. 대구하고 롬바르디 지역은 완전히 판박이에요. 우익 정당이 활동하고 있고 이름이 동맹이야. 동맹이라는 게 파쇼하고 똑같은 말 아니야. 그래서 북부 동맹을 만들어서 이탈리아에서 독립하려고 하다 실패하고 이제는 반유럽 연합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퓰리즘 정당인 오성운동당하고 합쳐서 연립정당이 됐어요. 연립여당이 된 거죠. 이게 완전히 한심한 일인데. 왜 이탈리아 롬바르디아가 이렇게 보수 꼴통 지역으로 변해버리냐. 간단히 희망이 없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대구도 왜 그러냐면 희망이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나라, 가난한 지역은 앞으로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거죠. 이미 부자야. 롬바르디하고 대구의 똑같, 공통점 이미 부자인 거예요. 따고 배짱인 거지. 더 잘 살 희망이 없어. 서울은 부자인데 더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지. 근데 대구는 부자인데 더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어. 이 롬바르디 지역도 그 밀라노가 섬유 도시인데 섬유 공장에서 돈 벌겠냐고. 섬유 이제, 섬유 경기 함불 갔어. 언제까지 그 구두 공장, 옷 공장 이런 거 해서 먹고 살렸냐고. 원래 이탈리아 남부가 이제 먼저 개화를 했는데 고대에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카르타고 인간들이 원래 페니키아인들이 이탈리아를 건설했어요. 배 타고 와서. 로마인의 주장에 의하면 자기가 트로이 출신이라는 거야. 트로이인들이 아프리카 카르타고의 거점을 두고 있다가 로마를 만들어. 그래서 점점 북쪽으로 이동해 간 게 오스만 제국이 지중해를 장악하면서 베네치아가 그 발틱 발칸반도 지역을 장악하면서 이 외부 하고 국경이 연결되는 곳이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가까운 곳이 발전하는 거죠. 자본주의는 영국에서 생겼는데 영국과 가까운 데가 파리고 파리의 섬유공업과 구두공업이 후진국인 이탈리아로 넘어온 거죠. 근데 그 시장이 파리하고 제일 가까운 데가 밀라노 지역이에요. 그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도 가깝고 헝가리, 뭐 터키 다 가까워. 그래서 시장이 가까운 지역이 대구라는 거죠. 대구는 어디하고 가깝냐? 옛날부터 일본하고 가까워서. 그래서 일본에서 한반도로 경제가 넘어오면서 대구에 일본인들이 섬유 공장을 많이 지은 거예요. 부산에는 신발 공장이 많이 들었었고. 지금 이탈리아가 하는 게 그 섬유 신발 이런 거였다고. 근데 이제 희망이 없지. 지금 뭐 반도체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섬유 공장에서 막 패션쇼하고 막 이래서 먹고 살겠냐고. 희망이 없다 보니까 절망이 희망을 대체해서 롬바르디아가 이탈리아의 대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일베 소굴이 되었어. 이걸 보면 대구가 왜 그런 퇴행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 이런 것은 확률적으로 사실 1% 차이라도 그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확 드러나요. 이런 게 대구가 보수적이다도 다른 지역보다 조금 보수적인 거예요. 그 조금이 어떤 결정적인 시기에 여러 가지 이 상황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팍 폭발적으로 에너지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죠. 예, 시간 좀 남았습니까?
27분.
예. 다음 곡지는 사재기는 백인 문명의 한계. 왜 사재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황당해. 아마 이동 금지를 시키니까 이동 금지를 시키기 전에 미리 이동해 놓자. 미리 이 상품을 자기 집으로 이동시키자. 막 그런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화장지를 왜 사가냐고. 화장지는 크기가 크니까 눈에 보인다고. 남들이 화장지를 막 들고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손 소독제 이런 건 잘 안 보여. 자세히 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열대에서 화장지가 사라지는 건 눈에 보이거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꽉 차 있었는데 막 30분 후에 와보니까 반밖에 없고 그럼 나도 가져가야지 하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지는 진열대가 텅텅 비어가는 게 눈에 잘 보인다. 그래서 화장지를 열심히 챙긴다. 이게 저희 해석입니다. 구조론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구조론은 어떤 내부의 속성이 아니라 외부와의 관계, 화장지 내부의 어떤 속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화장지가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외부와의 관계에서 그렇다. 그것이 구조론이다. 어쨌든 이 동양인들은 원래 말을 잘 듣는데 한중일 세 나라 다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원래 말을 잘 안 듣고 말 안 듣는 게 어떤 그 프라이드야 그 사람들에게. 이 상황에서도 막 일부에서는 불안조끼 운동하고 파업한다 그러고 이 상황에서 데모하고 있고 이동하지 말아야니까 전 국민이 거리로 나와가지고 막 내일부터 이동 못하니까 오늘 회포를 풀자 그러고 막 엉망엉망 말 좀 들어라 인간들아. 그래서 이 말을 안 듣는 것은 유럽 문명의 어떤 한계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곡지는 일각골의 성선택설. 이 성선택설은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는데 성선택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그게 어떤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성선택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약간 있어요. 약간 있는데 예를 들면 여자가 왜 예쁘냐, 남자들이 예쁜 여자하고 결혼해서 그렇다. 이건 틀린 얘기예요. 그 100% 틀린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여자가 예쁜 건 확실해요. 이게 굉장히 예쁜데 이 하느님 할배가 디자인한 데도 이 정도를 못해. 자세히 보면 예쁘다는 게 뭐냐, 뭘 보고 예쁘다는 거냐 이걸 따져보자고. 그냥 예쁘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예요. 예를 들면 흑인들이 입술이 크잖아요. 왜 입술이 크냐, 제가 어릴 때 배우기는 아프리카는 덥기 때문에 열을 식히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을 입술이 커서 열이 잘 식었을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흑인들이 무슨 입술이 넓어서 열을 발산해. 이건 내가 봤을 때 0.00001%의 가능성도 없는 개소리야. 내가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이런 이야기 듣고 문교부가 미쳤구만. 아, 여기 입술이 커서 열을 발산을 체험을 시키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아프리카 추워요. 내가 아프리카 기온을 계속 체크해 보고 있는데 굉장히 추워. 낮에 잠시 더운 거고, 더울 때 더운 거고, 아프리카 뭐 아침에는 7도까지 내려가, 7도. 그 얼어주고, 그 추운 데서 무슨, 입술이 두꺼워서 뭐 어쩌고 다 개소리예요. 제가 볼 때 아프리카 사람들은 피부가 검기 때문에 치아라든가 눈동자, 입술, 엉덩이, 가슴 이런 걸로 어필하는 거예요. 뭐냐면 까매서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입술이 넓어지고 코가 커지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좀 강조가 되는 거예요. 잘 관찰해보면 알 수 있어. 그래서 일단은 아프리카 여성들이 엉덩이가 크다. 이게 다윈은 어떻게 써놨냐면 이게 성선택이다. 엉덩이가 성기다. 그래서 엉덩이를 강조해서 남자들의 이복을 끌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전혀 안 맞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까마니까 크기라도 디자인을 해야지. 백인은 하얘니까 색깔로 어떻게 해보는 거고. 그래서 컨셉이 있는 거예요. 이 색깔로 갈 것인가? 형태로 갈 것인가? 동양인은 피부가 좀 고와요. 동양인은 피부로 밀어붙인 거고 백인은 색깔과 윤곽으로 밀어붙이는 거고 왜냐면 백인은 눈웃음을 잘 못 짓기 때문에 눈이 쑥 꺼져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표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방식이 흑인과 동양인과 백인이 그 상대방에게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의 차이지 이게 성적 요소가 아니에요. 자꾸 성 그런데 옛날 사람들 섹스 1년에 한 번밖에 안 했어. 그걸 개혼이라 그러는데 1년에 딱 한 번 축제 날에 모여가지고 집단 섹스 한 번 하면 그게 끝이에요. 섹스 안 하는데 무슨 성선택이야. 섹스 그래도 밤에 깜깜해서 안 보이는데 예를 들어 그리스 같은 경우 막 그 결혼하기 전에 그걸 뭐냐 처녀 파티인가 그걸 하는데 불을 꺼버려요. 남녀 노소 한 20명이 한데 모여서 갑자기 불을 팍 꺼버리는 거야. 그럼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섹스를 하는 거야. 근데 깜깜해서 뭐 보여야지. 그 누구지 어떻게 알아? 할머니인지 뭐 안 보여. 뚱보인지 뭐 그냥 잡힌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성선택은 내가 볼 때 새빨간 거짓말이고 인간들이 피부가 고와지고 여성이 예뻐지는 것은 감정 표현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예요. 감정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성선택이라 감정 상호작용. 그래서 일단 흑인은 피부가 까맣기 때문에 주로 입이 좀 커야 돼요. 그렇게 입을 크게 벌려서 그 감정 표현을 하는 거죠. 동양인처럼 입이 작으면 피부도 까만데 입도 작으면 뭐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알아? 특히 백인들은 동양인 표정을 못 읽어요. 입도 작고 눈도 작고 코도 작고 다 작아서 표정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귀여운 여인의 줄리아 로버츠처럼 입이 커야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들이 한국인 여성을 만나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못 알아본다고. 그래서 그 우리나라는 얼굴 면적이 넓기 때문에 뺨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백인들은 얼굴 좁아요. 미간이 좁기 때문에 입을 크게 벌려서 입으로 감정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그 감정 표현 방식의 차이가 다윈에 의해서 성선택으로 오해된 거예요. 다윈이 미친 인간이에요. 그것도 아주 뭐 답은 아니고 성선택이라고 말할 요소 조금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건 성선택이 아니고 하여튼 여성이 예쁜 것은 감정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상호작용을 잘하기 위해서 그럼 남자들은 왜 덜 예쁘냐 남자들은 주목을 하기 때문에 여성은 말로 하는데 남자들은 주목을 하기 때문에 주목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예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남자도 소년들은 예뻐요 그래서 성선택으로 보여지는 게 대부분 성표지라고 봐야 돼요. 성표지라는 게 뭐냐면 일단 오랑우탄하고 침팬지 만났을 때 저게 동족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섹스를 해야 되나 안 해야. 특히 암컷인지 수컷인지 알 게 뭐야. 그래서 고양이가 개하고 같이 자라면 자기가 개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고양이인지 개인지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코뿔소 같은 경우는 암컷이 수컷을 딱 보고 이 뿔이 없으면 아 쟤는 개인가 보다 하고 접근 안 해요. 제가 코뿔소라는 혹시 하마일지 모르잖아. 뿔이 아니면 사람 딱 보면 알지. 근데 코뿔소는 멍청하단 말이야. 딱 보고, 그냥 중국에서 코뿔소 코가 이제 약재로, 한약재로 팔리기 때문에 코뿔소 코를 다 잘라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코 없는 코뿔소가 많은 거야. 코 없는 코뿔소는 생식을 못 하는 거죠. 앙컷이 보고 저건 아마 돼지일 거야. 저게 코뿔소라는 근거가 1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짝짓기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는 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표지지 그걸 성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전혀 근거가 없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성선택이라는 것은 성선택을 잘하는 게 종족 보존에 유리하고 자기 유전자를 남기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유전자를 남기기 위하여 위하여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웃인 거예요. 위하여가 들어간 게 아니고 성적 표지가 있어야 성적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적 표지를 정하다 보면 이게 마이너스 원리에서 한쪽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적 표지를 플러스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차단하는 것을 마이너스 하는 거죠. 의금니가 자라는 성장 호르몬을 조절하는 서열체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향은 뿌리 너무 커져서 결국 전멸했어요. 뿌리 계속 커지다 보니까 나뭇가지에 걸려서 움직일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적 표지를 너무 키우다 보면 오히려 도태가 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게이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남자는 솔직히 말하면 치마만 누르면 여자하면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요. 같은 여자끼리 비교하면 이제 아 좋은 여자 나쁜 여자 이랬대. 근데 이 어떤 극단적인 고립된 상황이라고 치고 여자 구경을 3년 동안 못했다 그러면 상대가 여자이기만 하면 다 예뻐 보여. 그건 다 예뻐 보여. 그냥 여자를 처음 봤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여자 나쁜 여자 안 좋은 여자 이런 구분은 사치 배부른 인간들이 하는 소리고. 근데 게이들은 그러면 남자 어디가 좋을까? 여자들은 그 뭐 능력 있는 남자를 좋아한다거나 뭐 잘생긴 남자를 좋아한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게이들은 여자하고 또 판단이 틀려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판단하는 것과 여자가 남자를 판단하는 것과 게이가 같은 게이를 판단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게이는 어떤 그 방아쇠가 있어요. 마음속에 있어. 그러니까 피를 받는 게 있어. 그게 또 변해. 어떨 땐, 아, 나는 배불뚝이 아저씨가 좋아. 배불뚝이만 보면 뿅가.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걸 이제 배어라 그러는데, 또 깡마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가슴에 털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거나, 어떤 모자를 쓴 사람이 좋아. 뭐, 난 미소를 이렇게 짓는 사람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아, 난 눈썹이 두꺼운 사람이 좋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두근두근해지면서 뿅 하고 이제 사인이 가는 거예요. 그럼 표지에 반응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말할 때 모든 동물의 원초적인 본래 모습이다. 그래서 동물 수컷들이 이 표지를 발달시키고 있는 공작새의 깃털이라든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표지를 발달시키다 보니까 코끼리가 상아가 점점 길어지고, 코끼리 코도 막 이렇게 커지고, 예를 들면 그 더워서 열을 식히기 위해서 그렇다는데, 코끼리 귀가 커져서 열 식힌다는 건 제가 볼 때 그것도 어처구니 없는 얘기. 그 큰 귀는 이제 적들을 겁주는 데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코끼리 귀가 큰 것도 몸이 커지다 보니까 커지는 쪽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냥 커진 거예요. 호르몬이 커지는 것을 제한하는 장치가 파괴돼 버린 거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구조론의 마이너스 원리에서 뭐든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점점 그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일각고래가 의금니가 계속 길어진 것은 돌고래하고 헷갈리지 말기 위해서, 일각고래가 일각고를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표지가 있는 것이고, 그 표지는 마이너스 원리에서 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커져서 나중에는 소호 같은 경우는 어떤 뿌리 양쪽으로 막 이렇게 3m씩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 3m, 이쪽 3m, 6m 아니야. 그러면 나뭇가지 걸려서 못 갈 거 아니야. 그리고 무거워서 걸어다니기 힘들 것 같아. 스위스 아저씨들이 소 목에 달린 방울이 5kg 되는 너무 무겁다고 방울 달지 말자 그러는데, 제발 그 뿔, 소는 뿔이 너무 길어서 롱혼이잖아. 머리가 무거워서 뿔을 잘라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원래 조절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